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신주 그리스도들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여러 시련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우리 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창조를 경험하는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좀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빠뜨렸습니다만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그 7재앙의 예언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첫째 재앙에서 셋째 재앙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재앙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은혜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8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을 오늘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무엇을 좀 기억하게 됩니까? 7재앙을 생각하면 무슨 재앙을 또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10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7재앙과 10재앙은 어떤 면에 유사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10재앙 가운데 보면 개구리 재앙, 뭐 종기 재앙, 또 여러 가지 그 짐승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10재앙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짐승들에게 있었던 모든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이런 재앙들이 사실은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들이,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친 교회에 여러 가지 신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7재앙도 유사점이 있어요. 이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은 태양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인간들이 가장 숭배했던 대상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이 인류가 존재한 이래 우상의 첫째 대상물은 바로 이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이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 사단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뭐에만 자꾸 신경을 씁니까? 받은 선물에만 자꾸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 재판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들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사다 주니까 선물을 사다 준 아버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선물만 좋아가지고 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그래왔다는 거죠. 이 태양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냐고 그 태양을 섬겨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 고궁들이나 역사적인 모든 그 역사의 그 유물들을 찾아가 보면 인간들이 뭐를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 태양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달이라고 하죠. 달. 그 다음에 태양보다 작은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달. 아크다로. 예. 이게 다 태양신이죠. 그 다음에 각종 별신들. 예. 이렇게 성겨왔습니다. 저 인류의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 다 찾아가 보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나요. 저 페루나 뭐 이런 나라들. 또 그 바벨로니아의 모든 유물들, 또 페르시아의 모든 유물들, 인류의 모든 발상지를 찾아가 보면 다 그 인간들이 태양을 숨겼던 역사를 본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태양과 관계가 없느냐? 태양을 숨기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태양신은 인간들이 숨기는 첫째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그 태양에 저주를 내립니다. 태양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넷째 번의 이 태양은 이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태양이 아주 강렬한 열을 지구에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열을 발산하는 요인도 어디 있느냐면 오늘날 하늘이 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 그러죠. 일산화탄소나 많은 오염을 인해서 이 지구에 있는 대기권의 그 오존층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태양이 직사광선이 지구에 쏠게 되면 강렬한 무서운 그런 열기를 뿜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 결과와 인간들이 섬겼던 그 태양이 마지막 넷째 재앙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였어요. 우리가 잘못 섬겼던 결과, 잘못 살아왔던 결과가 넷째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은 불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울 것입니다. 이게 넷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의 그 권세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사람들이 아주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절대로 인간들은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거치고 나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어디에 또 대접을 부었습니까?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깨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혀를 깨물 것이다. 이게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무서운 열기를 지상에 내려뿜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권세가 없어져서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깜깜하게 되는 이 재앙은 짐승의 보호자의 대접을 부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죠.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이 뭐예요? 예? 짐승. 자, 우리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과거에? 짐승. 무엇을 담고? 표범을 담고, 사자를 담고, 곰을 담고, 또 무서운 어떤 괴물을 담은 용과 같은 짐승을 닮은 그 짐승. 무슨, 그 짐승이 무엇을?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반 다른 나라와는 다르고, 토범과 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이었지만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과 같은 이 사자, 곰, 또 토범, 용을 닮은 이 짐승은, 특별한 이 짐승은 일반 세상에 없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와 다른 이상한 나라, 무슨 나라죠? 로마 법왕권을 상징하는 나라로 괴물 같은 짐승으로 비유를 하셨죠. 일반 단순한 나라는 단순한 짐승으로 상징했습니다.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는 무슨 나라? 아, 그 무슨 짐승? 예, 사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요? 곰. 헬라 그리스는요? 포본. 로마는요? 무서운 용과 같은 짐승.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은 이 모든 네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작은 뿔과 같은 짐승으로 나타난 로마 캐토릭을 이야기하죠. 이 종교면서 뭡니까?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이 짐승을 바로 이. 그런데 다섯째 재앙은 이 짐승의 보좌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짐승의 보좌의 이 재앙을 붓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캐토릭은 기독교의 양의 가죽은 입었지만 사실은 태양 종교의 변신입니다. 태양 종교입니다. 이 로마 캐토릭은 그 사실은 그 그리스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종교예요. 제우스 신, 하늘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신의 어머니, 아폴로의 신의 어머니인 다이아나 신은 바로 또 누굽니까?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 태양신을 완전히 모방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 태양의 제일을 갖다가 제일이 언제입니까? 태양신의 제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선배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에 들여와서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안식일로 만들었어요. 거짓 안식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폴로 신의, 태양신의 생일, 태양신의 제일로 만들어가지고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그 아폴로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그것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로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로 만들고. 그래서 그 태양신의 그 모든 절차를 다 가지고 와서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염주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캐토릭에는 뭐를 가지고 있죠? 묵주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제물을 드리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그들은 뭐를 드립니까? 미사를 드리죠. 그 동일한 겁니다. 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태양신을 숨기는 사제들은 그 제사장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신부들은 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신부나 또 그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가 다 태양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도 그들은 돔으로 짓죠. 지붕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둥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상화 같은 데 보면 위에 뭐가 또 있어요? 동그란 그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게 하죠. 그것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는 그래요. 그들이 태양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캐톨릭이야말로 또 다른 태양 종교로 사실은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온 땅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다 따르더라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어느 짐승이에요? 로마 캐톨릭. 나폴레옹 혁명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이 영원히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죽었다가 다시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는데 이상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앞으로 캐톨릭을 존경하고 모든 종교가 이 캐톨릭과 연합할 것에 대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톨릭을 통하여 온 세상이 연합이 되면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넷째 계명을 도말하고 온 세상에 이로이를 숭배하는 그런 큰 법을 미국을 통하여 만들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은 앞으로 미국 국법으로 돌림이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짓밟고 새로운 계명, 첫째 계명을 첫째 날을 넷째 계명을 신성시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국인 미국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 온 세상에 섬기는 그 교회 본부에 하나님은 재앙을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부에 부르면 그 재앙을 부으면 온 세상이 그를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재앙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과 넷째 재앙까지는 세계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국부적인 재앙입니다. 한국에도 서울에서 있다면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국부적이야. 왜냐하면 태양이 열기를 내려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세계적이라면 넷째 재앙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넷째 재앙까지는 국부적이에요. 전 세계적이 아닙니다. 소문은 듣고 보지는 못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다섯째 재앙부터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이 흑암 재앙은 아주 혼란한 가운데 깜깜함이 이를 성신의 빛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왜요? 인간들이 누구를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별들이 달들이 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깜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공포심. 우리가요 아픈 것이 낮에보다 언제가 더 심합니까? 밤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첫째 재앙을 통해서 둘째 재앙을 통해서 이 종기와 각종 질병들이 막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캄캄해질 때 그 고통이 10배나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혀로 자신의 혀를 어떻게 한다? 깨물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이 이 종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엘 1장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황량하니 누가 읽으실랍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황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이들이 나아였더라.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 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이들과 우리의 영거라. 밭에 풀감이 다 없어졌으니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초목풀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라. 이 태양의 열기가 강렬하게 비칠 때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초목들까지 완전히 말라서 탈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결과로 뭐가 없어졌다고요? 이름으로, 예, 12절. 예, 그것도 물론 맞죠. 예, 맞는데,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시드러시니 이름으로 인간의 무엇이요? 여러분이요, 이 재앙 기간 동안은 인간의 희락이 말라붙을 것입니다. 오늘의 인간들이 뭐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뜨겁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뭐를 없애버리겠다고요? 쾌락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네. 이 지상의 황극이 얼마나 열악해 고쳐버리는지 인간들은 불에 태우매 뜨거워서 헉헉거릴 것이고 짐승들을 또 헉헉거릴 것이고 초목들은 말라질 때에 인간들의 희락과 쾌락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락과 쾌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지상에서 거두어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절로 20절에도 보면 이랬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소태가 빈말하니 이는 꼴이 없으므라 양떼도 피곤하였도다.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어떻게 해요? 살라. 태양의 열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쌈불이 그냥 거침없이 일어나서 땅에 불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무슨 희락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인들이 당할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 7재앙 때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자, 아모스 8장 3절이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3절. 그날에 어떻게 해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립니다.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너무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예. 이 재앙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1절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예, 이때 뭐가 오겠다고요? 말씀의 기근이 오겠다. 근데 이때 왜 말씀의 기근이 올까요? 이미 그 전에 뭐가 끝났어요? 은혜 시기가 끝났어요. 근데 누구는 은혜 시기가 끝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그가 은혜의 시기 때 그렇게 자기가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졌던 진리의 그 말씀이 이때 갈급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얻어볼까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보지만 뭐를 얻지 못할 것이라? 얻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때의 말씀을 갈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에 아직 은혜가 있는 지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이때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도 가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은혜가 풍성한데요. 그러나 이때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것은 영육간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넷째 재앙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오는 때입니다. 이 넷째 재앙 때. 예. 자, 우리 초기 문제 281페이지 예내신.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초기 문제 281페이지. 매우 중요한, 우리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가운데 보면, 2105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네 번째 줄, 과거에 하는 데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오, 물이 없어서가 아니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인정받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할 것이다. 듣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기간을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해보지만은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네, 이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282페이지. 그 환란의 때 있죠? 거기 좀 읽어보시려니까. 나는 성도들이.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와 마을에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뭐를 지을고 산다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무리, 큰 무리가 아니에요. 뭐 2, 30명 몰려서 하는 이런 건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아주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공급될 것이다? 물과 떡이 공급될 것이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심하고 굵은 주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무슨 보험에 들어서 장래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사놓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상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주려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원수를 좋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초기 문제 56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참고적으로 이거 나중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세요. 환란의 때를 위한 우리의 의무, 거기 보세요. 환란의 때를 위하여, 거기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예.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누가 가져갈 것이라고요? 포악한 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사는 70년, 80년, 이 사는 이 세상은요, 재산 모아서 유산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주어진 기간이라네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키워주고, 건전한 정신 키워주고, 믿음만 넣어주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들은 방탕하고 그들은 타락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동안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모아줘야 되고 그것은 버려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이 지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위한 준비는 오직 믿음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너희는 어디에 사두라? 하늘에 사두라.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먼저 하늘에 보낼 수는 있어요. 이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 뭐 우리야 뭐 모을 돈도 없으니까 뭐까지 걱정할 게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모을 돈도 없고 뭐 여유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남은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부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정신을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믿음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부자들이 다 창고에 가둬 놓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 그것을 골고루 나눈다면 이 세상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가 다 잘 먹고 살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환란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현실에 금연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넷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넷째 재앙 때는 이 재앙의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면 인간들은 악이 발동되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법률적 보호를 제거해버립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거되어 버렸습니까? 법률적인 보호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법령이 앞으로 또 내립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넷째 재앙 때 이것이 내립니다. 인류의 법령이 점점 강해져서 넷째 재앙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면 법률적 보호가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자격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그 법률이 생기면 어느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 그런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직 그 날도 되기 전에 그 폭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 넷째 재앙 때 일어납니다. 넷째 재앙.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은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환난 중에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 631페이지 잠시 한번 볼게요. 대쟁투 631페이지. 63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요, 딱 중간에 보면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들의 의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을 그렇지 못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의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을지라도.
예, 정해놓았죠? 예, 그 다음.
그들의 원수는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실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하는.
예, 아직 그 날도 되기 전에. 예.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들을 불러 지키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村落들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흘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여러분이요, 실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마치 죽을 것처럼 그 상황은 위급한 상황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우리의 몸을 찔려야 하는 그런 순간까지, 위급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칼이 뭐와 같이 된다? 지푸라기처럼 휘어질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365페이지. 365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표시부터. 635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 거기서 누구 읽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예, 인간들을 인간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일제히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에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하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에스더서에 나왔던 그 누구죠?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찾아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박서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일발의
바로 위기일발의 뭐다?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아요. 자 먼저 와서 그 날이 되기 전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려고 하는 무기들이 지푸라기처럼 되고 그 날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날이 되었어요. 정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날이 왔을 때는 온 세상이 한꺼번에 일소시켜버리려고 한다고요. 자,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섯째 재앙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일순간에 다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다섯째 대접을 가진 재앙의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가 깜깜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 갇혀서 건너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애굽 바로 군사가 뒤따라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 군인들을 완전히 흑암으로 감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순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섯째 재앙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진과 동시에 그 악인들을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어버려요. 바로 그 순간. 네. 자,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635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승리와 저소와 거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승리와 저소와 저주의 함성을 들으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형들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에 어둠보다
달려들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밤의 어둠, 밤의 어둠은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지만 있던 그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 동기 자체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예,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예, 악인들에게는 깜깜함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개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반대로 말이야. 그래서 악인들은 이 어두움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했던 동기조차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재있는 찬란한 무지개의 빛을 보고 그들은 아주 돌아선다고 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섯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절정이 야곱의 환란이 넷째 재앙에서 끝이 나고 이제 다섯째부터는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제단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이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을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인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일곱까지야. 자, 이때는 뭐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만물이 정상 궤도에서 어떻게 해요? 무슨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천년계의 법칙이 깨트려져 버린다. 갑자기 캄캄한 임하고 갑자기 혁혁한 그 태양의 무서운 열기가 땅에 내려붙이고 물은 흐르던 물이 정지되고 궤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이때 그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하면 연상인 것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이 지성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악인들이. 밤과 낮이 바뀌어버리고 정상계도에서 완전히 이탈 때는 이것이 바로 다섯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이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으로 이 땅에 마치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이 지상에 내릴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돈 버는 일에 우리가 정신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위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성경절 두세 곳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꽃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겐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군대에서 수고하고 있는 저 병사들에게 그들이 벌어서 먹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다면 누가 먹여줍니까? 나라가, 국가가 먹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 세상은 다 교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뭐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도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양심이 환받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거짓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뭐 관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준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축복받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부어진 모든 재앙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날에 말씀의 기근이 와서 동서남북을 헤매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이제 그와 같은 때가 심히 임박하여 사오니 온 세상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건만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들 우리가 살려갈 만한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품성들이 준비되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시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불평을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신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믿음을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이 몸의 모든 우리의 영혼들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